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자국의 안보 우려에 관해 서방 측과 대화를 지속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어제 공개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간 대화 영상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서방 측이 자국의 주된 요구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대화가 무기한 계속될 수는 없지만 현 단계에서는 대화를 지속하고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유럽 내 미사일 배치와 군사훈련 등의 제한을 두는 문제와 신뢰구축 조치에 대해 제안을 해온 점을 거론하면서 대화 가능성은 아직 고갈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측이 러시아를 끊임없는 대화에 끌어들여 시도할 수 있다며 여전히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과 그 동맹들이 러시아의 주된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를 외교부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공개된 대화 영상이 푸틴 대통령의 입장과 전쟁을 회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세계에 발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러시아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은 외교를 위한 중요한 창이 여전히 열려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거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종류의 침공도 러시아의 오랜 위기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러시아와 세계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각각 별도 화상대담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긴장 고조와 유럽 내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늘어난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외교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현장에서의 행동들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다른 나라 정상들의 외교적 노력이 늘어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엔은 우크라이나 내 유엔 직원 1,600여 명을 철수하거나 이전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병력을 실은 A400M 수송기가 이날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수송기에는 약 70명의 독일군이 탑승했으며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부지역 방어 강화 계획에 따라 350명의 자국군 병력을 리투아니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최근 도핑 파문이 불거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에바에 대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 모든 종류의 배달 시상식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어제 스포츠 중재재판소 CAS가 발리에바의 개인전 출전을 허용하기로 한 직후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세계 반도핑 기구와 국제검사기구는 지난 11일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대신해 발리에바 선수가 도핑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하고 CAS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CAS는 올해 15살인 발리에바 선수의 경우 보호받는 개인으로 분류해 성인 선수들과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며 전면적인 조사에 앞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사라 허슈랜드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 최고 경영자는 CSA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의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이 발신하는 메시지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선수들은 자신이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면서 불행히도 오늘 그 권리가 부정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깨끗한 스포츠를 외면하는 러시아의 태도가 조직적이고 곳곳에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어제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항의해 수도 오타와를 마비시키고 미국과의 국경을 차단한 시위대를 막기 위해 긴급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날 주 정부 지도자들과 만난 뒤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탈환 행위는 불법이라며 불법 시위에 여전히 참가하고 있다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발동한 긴급 권한은 캐나다의 비상사태법에 근거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지역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영변 핵단지 시설이 가동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북한이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때쯤 65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다고 미국의 핵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미 한일 3국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모여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3국의 대북 공조 의지가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대응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평안북도, 함경도 북부는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8도, 최고는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3m, 서해 앞바다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모두 가동 중이라는 BOA 보도에 대해 북한이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데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며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시설이 모두 가동 중이라는 최근 분석에 대해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관 기자는 14일 BOA의 영변 핵시설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을 막으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무엇보다 미국인과 파병 병력, 동맹을 안전하게 하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BOA는 13일 영변 우라늄 농축공장 단지의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관측되는 등 우라늄 관련 시설이 가동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올리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의 분석을 전한 바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냈던 하이노넨 연구원은 플루토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도 활동이 계속 감지된다면서 영변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시설이 모두 가동 중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관 기자는 이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정책은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며 미국과 동맹, 배치된 병력의 안전을 증진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탐색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BOA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 영변을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에 대해서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추적 감시해오고 있다면서 특정 시설의 가동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때쯤 65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다고 미국의 핵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선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로 2010년 북한 영변을 방문한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14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때쯤이면 북한이 65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 북한위원회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해커 박사는 지난해 4월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매년 고농축 우라늄을 175kg, 플루토늄은 6kg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생산량을 합해 계산하면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45개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기간 중 북한의 핵무기가 20개가량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해커 박사의 분석입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이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먼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나 북한의 선핵 폐기 후 보상을 뜻하는 리비아식 모델을 수용하도록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해커 박사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내세우고 있다며 지난주에도 그 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리비아 모델을 무아마르 가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모델로 본다는 겁니다. 해커 박사는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의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사실상 모든 것을 다 넘기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커 박사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해커 박사는 주장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정상화와 비핵화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북한 측에 거듭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 대시 철회를 요구하며 전혀 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 한일 3국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모여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3국의 대북 공조 의지가 공개적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조치가 나오지 않았고 대북 제재 측면에서 미국, 일본과 한국 사이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또 3국 북핵 수석대표 회동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한일 외교당국자들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과거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직 국무부 관리 등은 이번 회동에서 미한일 3국의 대북 공조와 협력 의지가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을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북 조치가 발표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미한일 단일 대우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하와이 협의가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결속과 결의를 보여주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Obviously there are some frictions between Seoul and Tokyo right now and some other issues, but on North Korea.
다른 사안들에 대한 한일 간 마찰에도 불구하고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이 향하는 방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을 다루기 위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하고 현재 위기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으로서 외교에 집중한다는 의향을 천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선의와 함께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준비가 돼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런 견해를 공유하는지 여부를 두고 볼 일이지만 북한은 긴장고조 접근법을 아직 끝내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의심할 여지 없이 세 나라는 북한이 위협을 더욱 확대할 경우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2일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대북 독자 제재 지정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에 책임을 물릴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한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외교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가시적인 결과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규탄, 3국 협력의 공동 견해 등이 강조됐지만 각국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제재 이행,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 대륙 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대북 접근법에서도 분명한 이견이 나타났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꼬집었습니다.
Both Tokyo and Washington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all nations fulfilling the requirements of the UN resolutions and the subsequent sanctions enforcement.
미국과 일본은 모든 나라가 유엔 결의와 그에 따른 제재 이행을 완수할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 제재 이행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 없이 대화와 외교를 강조했다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 한국이 원하는 것 사이에 견해 차이가 계속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이견이 향후 대화 국면 등으로 들어설 경우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좌를 맡고 있는 앤드류 이어 미국 가톨릭대 교수는 3국 모두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현재 대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단일 대오에 대한 즉각적인 도전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 재개 조짐을 보이고 3월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평양에 선제적으로 양보할 것인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할지 등을 놓고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 미한일 3국이 대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수용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국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일치된 메시지와 억지 조치가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회동이 외교 당국의 모임인 만큼 억지 조치에 대해 많은 강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But I think that it's safe to say that deterrence has got to be and probably was a focus of discussion.
또 억지력이 논의 주제였겠지만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할 성격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북한을 향해 더욱 높은 수준의 대화 의지 신호를 보낼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이번 회동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추가 행동 여부는 각국 논의 결과 또는 각 나라가 북한 문제를 얼마나 긴급한 관심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느냐 정도에 달렸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번 회동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북 정책에 어떤 이견도 없다는 점을 북한과 중국 등에 강조한 것 외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서울은 북한에 대해 더욱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워싱턴에 압박했고 한국과 일본은 항상 반대할 이슈를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화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한일이 북한 이외의 국제 현안에서도 한 목소리를 낸 것에 주목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중요성, 타이완 해협 안정과 평화에 대한 지지, 법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중요성 등 다양한 대외 현안에 대해 미한일 3국이 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와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친구와 동맹 파트너가 연대와 공동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이 이런 가치 있고 시의적절한 연대를 주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북한 비호 발언을 반박하면서 실상을 호도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제는 주민 자금을 빼돌려 민생을 파탄낸 북한 정권에 있다며 제재를 더욱 옥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는 북한의 불법 행위와 책임을 덮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14일 BOA에 대북 압박을 중단하라는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요구에 대해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지적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린다면서 이는 북한의 행동과 자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류 특별대표는 지난 10일 트위터에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 주민을 진정으로 신경 쓴다면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계속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 모두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안위를 앞세워 연일 미국의 대북 압박을 비난하자 미국은 오히려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하며 노골화하는 중국의 제재 완화 요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주민들로부터 자금을 빼돌려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2022년 초부터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이런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는 조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다루기 위한 최선의 도구는 안보리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모든 회원국이 대북 제재 체제를 완전히 이행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제재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호활동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제재 면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이 전달되는데 제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1718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등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원론적인 제재 이행 원칙을 상기시키는 선에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왔으나 새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자 유엔 무대에서 중국의 제재 완화 논리를 적극 반박하며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7일 제재와 인도적 영향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이후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농기구와 의료장비, 수도관 등 인도적 품목의 수입이 크게 제한되면서 북한 내 식량 부족과 의료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같은 회의에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첫 번째 걸림돌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자체적인 국경 봉쇄라며 북한 정권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장진 대사가 나열한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질 개선용 파이프 등 세 가지 품목은 진작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허가를 받았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오히려 중국에서 발이 묶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핵화는 북한에게 최대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최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3일 북한에게 비핵화는 최대 위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서밋 2022 행사에서 사전 녹화된 동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비핵화는 최대 기회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몇 달 동안 다수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긴장이 격화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북한에 함께 노력해서 만든 특별한 기회를 위태롭게 하는 결정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에게 최선의 길은 협력 확대와 통합, 경제 발전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하지만 그런 일은 핵무기의 위협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뿐 아니라 마이클 펜스 전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다른 최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멈췄고 대화가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평화는 힘이 강할 때 따라오는 것이고 힘이 약해지면 악함이 생겨난다며 최근 북한 정권의 미사일 시험과 도발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정권이 주민들을 향해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는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의 존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같은 건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자신이 비밀리에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시 억류 중이었던 한국계 미국인 3명 김동철 씨와 김상덕 씨 그리고 김학송 씨의 석방 문제를 직접 제기했고 나중에 함께 미국에 돌아온 일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 국방부는 14일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지원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언급했듯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많은 동맹국들 또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하지만 이런 결정은 각국이 스스로 내려야 하는 주권적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를 앞서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2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 후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던 북한이 보름 넘게 무력 시위를 중단했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기존의 대응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면서 북한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탄도미사일 6차례, 순항미사일 1차례 등 총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던 북한은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검수사격 시험 이후 보름 넘게 무력 시위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2018년 자신들이 선언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의 파기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올 들어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모라토리엄 파기 경고를 통해 국면 전환 의도를 노골화했고 지금은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월 한 달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넘어 괌까지를 사거리로 하는 자신들의 실전 배치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도발의 1단계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지금은 숨을 고르는 국면으로 풀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월 들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삼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미 공동전선에서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개최 기간 중임을 배려한 때문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8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15일 현재 북한 내 군사적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미한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광명성절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추가로 설명할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명성절을 기념해 각종 신형 무기를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 개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준비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일 외교수장들은 지난 12일 미 하와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북한의 적대 의도가 없으며 전제 조건 없이 만나고자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 결과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4년간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모라토리엄 파기를 경고한 북한의 입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행동을 막거나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이 때문에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이 폐막하는 오는 20일 이후 무력 시위를 재개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3월에 열리는 미한 연합훈련의 올해 일정이 조만간 결정되고 3월 9일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어 북한이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이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2월은 북경 동계올림픽 기간이기도 하고 또 충분하게 1월 달에 이제 메시지를 확실히 줬으니까 이제 미국이 움직이도록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3월 이후에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고심을 하겠죠. 그래서 핵 활동 재개부터 시작을 해서 모라토리움을 이제 깨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레드라인 쪽으로 서서히 가면서 이제 압박을 또 가할 이제 그런 준비를 하겠죠.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를 본격적인 협상 카드로 삼아 미국과의 줄다리기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 교수는 다만 북한이 최근 보여준 전력 질주식의 미사일 도발 행태를 보면 미국과의 협상이 연연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확실하게 인정받는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며 예상을 넘는 과감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라토리엄을 갖고 협상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위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과연 ICBM을 쏘고 나올 거냐 안 쏘고 걸어올 거냐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둘 다 열려있다고 봅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이번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의 긴장 고조 국면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되고 상당히 진정성 있게 전달될 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었다며 드러내기는 빠르지만 수면 아래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 측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에 그치지 않고 행동 대 행동 차원의 대북 제재 해제라며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대북 제재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선 제재 해제는 아니더라도 다시 실무 협상이 재개됐을 때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 자기들이 얘기했던 영변 폐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가 있어야만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확신을 미국이 줄지 그게 지금 관건인 거죠.
조 박사는 다만 북한이 여전히 경제난 심화로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경제 자유 지수가 28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앙 통제가 심하고 폐쇄적인 경제 체제를 갖고 있으며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적 정책 기반조차 없는 나라라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자유가 없는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14일 발표한 2022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77개 나라 가운데 17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이 단체가 지난 1995년부터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서 28년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 개방 등 4개 항목의 12개 분야를 평가한 이번 보고서에서 100점 만점에 3점을 받는데 그쳐 5.2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전 세계 평균 60점, 아시아 평균 56점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가 2020년 8%, 2021년 5% 더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앙 통제가 심하고 폐쇄적인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등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기반조차 없는 나라인 북한에서 개인과 기업들은 어떤 경제적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세부 항목 중 법치주의를 평가한 부분에서 거의 모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고 정부 통제가 사유재산으로까지 확대되며 제대로 기능하는 사법부가 없고 법치도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개입 부문에서는 노동당과 조선인민군, 내각이 모든 기업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세금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생산 수준을 정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산업이 국내 총생산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군사 지출이 부족한 자원을 더욱 고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규제의 효율성 부문에서는 수십 년간 이어진 엄격한 중앙 통제로 산업이 파괴되고 경제 수단이 영구적으로 파손된 상태이며 장기간 계속된 극심한 빈곤과 영양실조로 역동적인 노동시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의 화폐체제도 완전히 통제돼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부족한 식량과 에너지에 대한 광범위한 도움을 계속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개방 측면에서는 북한의 무역과 투자 방향이 모두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제한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독려해 온건한 경제 개방을 시작하려 할 수 있지만 군부 체제의 지배적 영향력으로 인해 단기간 내 의미 있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경제 자유지수 평가에서 최근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북한의 경제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북한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싱가포르는 올해 조사에서도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면서 2020년부터 3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가 고도로 발달한 자유시장 경제와 개방적이고 부패하지 않은 경제 환경, 신중한 재정 정책과 투명한 법적 체계 등으로 무역 자유를 강력히 보장하고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위스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등 서구권 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고 타이완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6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20위에 올랐던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25위로 떨어지면서 지수 평가가 시작된 1995년 이래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한 19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중국은 지난 5년간 경제 성장률 둔화와 재정 건전성 악화, 억압적인 경제 구조 등의 이유로 158위에 그쳤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세계 최대 결제 서비스 페이팔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북한 자산과 관련된 정보로 추정되는데 아들의 죽음에 책임을 물리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하고 있는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이번엔 페이팔을 주목했습니다. 원비어의 모친인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 11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보호명령 요청서에서 재판부가 페이팔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페이팔도 이미 이 같은 정보 제공에 동의했지만 해당 정보의 기밀성으로 인해 페이팔에 대한 법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원비어 측은 미리 작성한 판결문 초안에서 페이팔의 기밀 정보가 원비어 측에 제출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원고의 승소 판결에 대한 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판사가 이 초안에 서명할 경우 원비어 측은 페이팔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열람해 북한 자금에 대한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페이팔은 전 세계 200개 나라 25개 통화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회사입니다. 이번 요청문에는 구체적인 제출 배경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페이팔에 특정 정보를 요청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요청이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액 회수를 근거로 하는 만큼 페이팔이 보유한 북한 자금 혹은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제3국 등의 자산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4월 아들인 오토 원비어가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북한 정부로부터 5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소 판결을 받은 이듬해에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해 이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를 받아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자산을 보유한 기관에 대한 보호명령을 신청해 이를 허가받은 뒤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북한 관련 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실제로 원비어 씨 부부는 2020년 11월 미국 뉴욕주 감사원이 보관 중인 특정 정보에 대한 보호 명령을 받아냈는데 이를 통해 뉴욕주가 북한 조선 광선은행의 자금 24만 달러를 동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지난달 이 24만 달러를 최종 회수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북한 자산 약 2,379만 달러를 동결 중인 미국의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 은행 등에 대해서도 보호명령 허가를 받아내 관련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2019년에는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의 세부 내역을 열람하기 위해 재무부에 대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해에는 재무부가 원비어 부부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자체적으로 보호명령 요청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비어 측이 열람을 희망하는 금융정보들은 미국의 영업비밀법과 금융비밀보호관리법, 그램리치 브릴리법 등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판사의 보호명령을 통해 공개가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습니다. 원비어 부부는 최초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북한 자산 압류와 의회 로비 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미 의회가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을 의결할 당시 기자회견에 나선 신디 원비어 씨입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북한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이고 오토 원비어가 소중하다는 것이며 절대로 북한이 아들을 잊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비어는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찰스 맥기 명예 준장을 추모하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인이 선구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앤서니 브라운 하워드 의원인 지난 7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지난달 별세한 한국전 참전용사 찰스 맥기 명예준장의 생애와 업적을 기렸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전투비행단인 터스키기 에어맨 소속으로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던 맥기 명예준장은 지난달 16일 10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고향인 메릴랜드주가 지역구인 브라운 의원은 고인에 대해 선구자였다며 그는 일관되게 터스키기 에어맨이 미군과 미국 사회에 남긴 중요성과 오랜 유산을 강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은 흑인은 정교한 장비를 다룰 수 없고 용기가 없으며 단호한 적과 싸울 기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바로잡은 것은 바로 터스키기 에어맨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중서부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난 맥기 명예준장은 흑백 분리 정책이 만연하던 70여 년 전 창설된 터스키기 에어맨, 미국 최초 흑인 전투비행단인 제332 전투비행단 소속으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에 이어 베트남전에도 참전했습니다. 맥기 명예준장은 한국전이 발발하자 P-51 머스탱 전투기의 조종관을 잡고 총 100차례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고인이 30년간의 현역 복무 기간 동안 조종관을 잡은 시간은 총 6,308시간으로 총 409차례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는 맥기 명예준장이 조종하던 전투기가 적의 폭격을 받기도 했다고 브라운 의원은 밝혔습니다. 브라운 의원은 맥기 명예준장이 참전 중 전투 조종사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군 복무 후 미국과 한국에서 대통령 표창 등 여러 개의 상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국립항공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미 의회는 2022 폐기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맥기 당시 퇴역 공군대령이 장성급인 명예준장으로 승진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1일 흑인 역사의 달을 맞아 올린 트위터 글을 통해 맥기 명예준장은 마지막으로 생존한 터스키기 에어맨 중 한 명이었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전혜정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혜정 씨의 네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들, 딸아 또 한국으로 안 가시고 미국에 남아계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거는 좀...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도 뭐 한국에서 뭐 많이는 안 살아봤어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래도 꿈도 펼치고 희망도 펼치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제 북한의 모든 걸 북한을 위해서 뭔가 좀 그 뭐 북한 선거라든가 뭐 북한에 좀 이런 거는 미국이 난 것 같아요. 한국에서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래도 내 부모, 형제, 내 고향에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확률을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 남겨져 있던 아들을 한국에 정착한 후 데려온 혜정 씨는 아들의 미국 유학을 기회로 미국 정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생활도 녹록지 않았고 태어나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첫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미국 정착 방법을 생각하게 된 혜정 씨. 그러나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에 와서도 제가 이제 미용실을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하다가 병원에 왜 갔냐면 손 아파서 갔어요. 손 아파서 이거 손 좀 고쳐달라고 갔는데 이제 검사 나이가 있으니까 또 검사를 해보라고 이제 가서 검사하고 나니까 검사하는 데서 이제 안 좋은 뉴스라면서 이제 암 하는 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 진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제가 미용실에 있을 때 손이 아플 때 그 케미칼 때문에 이제 손에 이제 상처가 나면 그게 아물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는 생각을 못했죠. 암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자궁암 판정을 받게 된 전혜정 씨.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얹힌 듯 맺혀있는 시간들이 또 떠올랐습니다.
북한에 이제 잡혀갈 때 이제 여자들은 그 자궁에다가 돈을 감춰갖고 나가요. 근데 그걸 이제 감옥 살을 때 동안 뗄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했던 제가 이제 그 경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쏟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때 상처 입었던 거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거를 병원에 가서 검사해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거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고, 뭐 여자들이 뭐 북한에서는 산부인과라는 거 가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으니까, 저 한국에 와서도 그런 생각은 못 했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암이라고 하니까 수술하고, 자궁 다 드러내고, 뭐 란서도 다 떼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통증이 있거나 약을 드시거나 그러세요?
아이 그냥 뭐 항암 치료받고 약은 먹는 거 있어요. 약 먹는 거 있고 아프진 않아 괜찮아요. 그냥 몸이 힘들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어지럽고 제가 이렇게 빈혈이 자꾸 와서 이제 운전을 오래 못해요.
혜정 씨는 자신의 암 진단에 혼선이 있었던 상황 등 정착 초기부터 정신적 육체적인 혼란이 이어졌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직 검사를 두 번인지 세 번인지 했어요. 한 번은 자기네가 닥터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한 번은 암이라 그러고 한 번은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저는 생각이 딱 있어요. 돈 엿대가지고 그게 되게 아팠어요. 근데 그 자리가 딱 암인 거예요. 어쨌든 전 조직검사를 좀 그렇게 두 번 세 번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은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갈 때마다 이제 다른 사람 데리고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제 자기네가 한번 했는데 암이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암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 때는 한 명은 또 한 번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그 한 번 세 번째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가 이거는 자기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 했는데 하나는 기고 하나는 아니니까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자기네 실수다. 자기네 실수니까 한 번 더 하겠다 해가지고 참 검사하고 막 그 조직 검사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지금은 치료받을 때는 치료받을 때는 아무래도 힘든 거고, 힘든 과정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딪힌 거고, 그 마음적으로는 그때 조직 검사할 때가 좀 믿어지지도 않고, 갑자기 내가 미국까지 왔는데 왜 암이지 하면서 막 눈물 나고, 막 눈물이 사실은 다 말랐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암이라는 거는 전 잘 두더도 못 봤어요. 북한에서는 암이라는 거 없어요. 잘 암이라는 건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네.
네, 그래가지고 암이라는 거 이제 충격이, 그때 처음에 충격이었지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전혜정 씨는 미국에 온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탈북 여성들의 고된 삶의 여정이 열매를 맺기도 전에 힘없이 꺼져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뿐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와서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탈북자들이. 간암, 위암. 이렇게. 그냥 미국에 와서 그냥 몇 년, 한 7년? 이렇게 사셨던 분들도 들어와서 어떻게 암이 많아요. 나이 젊은 나이에 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혜정 씨는 지난 2020년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뜬 메이 유 씨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네, 옥순이가 나 암이라고 죽기 전에 계속 나한테 네 번이나 찾아왔댔어요. 나도 암 치료 항암 받고 있으니까 자기는 말기 돼서 죽게 됐는데도 나한테 왔대가지고, 계속 걔하고 나하고 진짜 사연이, 저는 금방 오자마자 하고 걔는 죽기 말기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암이라는 그거 한 가지로 같이 만났어요.
혜정 씨는 자신의 처지와 또 이름 모를 탈북 여성들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 물론 이제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탈북자고 내가 또 자궁암, 내가 아직도 믿길 수 있지 않죠. 왜 암인가.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감옥에서 내가 했던 거를 연상시키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분해요. 너무나도 분하고. 북한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목숨 바쳐서 해야 되겠다고, 북한을 구원하고 북한 사람들이 이런 거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게 가슴속에 불이 타요. 그래서 제가 암이 걸려서 한 게 아니라 오자마자 나는 이렇게 비슷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운 엄마로서 북한 애들이 현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북한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된다라고, 내 자신이 안 하면 누가 하겠냐, 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전혜정 씨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서 탈북민의 인권을 위한 작은 단체에 뛰어들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전혜정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1월 26일 존 설리번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가 러시아 당국에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자신의 안전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 문서에 러시아가 선택할 일련의 외교적 방안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document we've delivered includes concerns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about Russia's actions that undermine security.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가 전달한 문서에는 미국과 동맹국, 우방국들이 러시아의 행동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와 러시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원칙적이고 실용적인 평가, 그리고 공동의 해결 방법을 담은 제안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만일 침공을 선택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과 논의한 뒤에 우크라이나의 방위력 지원과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에 신속하고 통합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Three deliveries of U.S. defensive military assistance arrive in Kyiv this week, carrying additional Javelin missiles and other anti-armor systems.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방위용 물자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여기에는 추가적인 미사일과 283톤의 탄약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방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살상 장비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물자가 수일 내 추가로 도착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방어용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동맹국들이 갖고 있는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또 미국은 군용 헬리콥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은 나토의 신속 대응군 동원에 대비해 미군 8,500명에 대해 배치 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모스크바의 행동에 책임을 묻기 위해 유럽 동맹국과 우방국과 계속 논의해 상당한 경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불안정한 행동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돕고 또 만일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를 중단할 경우 대체 방안을 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Our actions over the past week have sharpened the choice. Facing Russia now. We've laid out a diplomatic path. We've lined up steep consequences.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러시아가 직면한 선택을 분명히 했고 또 외교적 해법과 함께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돕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우방국들은 전적으로 단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어떻게 응답할지 러시아에 달려 있다며 우리는 어느 쪽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자국의 안보 우려에 관해 서방 측과 대화를 지속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어제 공개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간 대화 영상